안녕하십니까. 책 읽기 20분입니다. 지난주에 도시, 운명의 꽃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다 해서 8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마지막 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도시 모습이 잘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가 어떤 요인으로 해서 성장하고 어떤 요인으로 쇠퇴하는가. 그래서 원서의 제목은 8장에 Urban Decline and Urban Growth, 1950년 since 19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이게 역사책이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사태를 알고 싶으면 순수한 호기심에서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저 뭐 옛날부터 읽어봐도 괜찮지만 대개 책을 읽을 때는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은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그 문제의식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가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역사적인 진행 과정, 경과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희망과 환멸이 공존하는 곳, 8장 여기부터 읽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기자인 찰리 르디프는 디트로이트 미국을 해부하다에서 자신의 고향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라고 제8장이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읽었던 직업의지리학 142페이지에 이 디트로이트 얘기가 나오죠. 디트로이트는 이 루디프의 글에 따르면 한때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던 디트로이트는 지금 가장 가난한 도시가 되었다. 디트로이트가 사실 지금 이제 쇠락한 도시죠. 쇠락한 도시죠. 디트로이트의 이런 전개 과정은 우선 1920년대 상황을 먼저 보면 됩니다. 1920년대 세계 자동차 제조를 선도하는 업체가 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고 전쟁 전이던 당시에 몇년 동안 미국 소비자의 자동차 수요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발전하기 시작했죠. 1920년대에 시작해서 30년 정도 경과하면 하나의 사이클이 돌아가는데요. 30년 정도가 되었을 때 1950년 디트로이트 인구는 185만 명에 달했다. 서울처럼 대도시 인구, 서울처럼 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근데 이제 서울도 지금은 천만 이하로 내려가고 있죠. 이제 경기도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큰 역사적인 사이클을 생각해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디트로이트의 인구가 185만 명에 달한 게 1950년입니다. 그래서 1920년에서 시작된 디트로이트의 성장이 30년 정도 경과된 다음에 극적으로 쇠퇴하죠. 그래서 1950년 이후 디트로이트 인구는 77만 7천 명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185만 명이었던 인구가 77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백분율로 따지자면 58%가 감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의 인구는 70만 명밖에 되지 않았고, 제조업 관련 일자리는 29만 6천 개에서 2만 7천 개로 감소했다. 디트로이트가 아주 극적으로 그 북동부와 중서부에 위치한 다른 미국의 여러 도시들의 쇠락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이겠습니다. 버팔로, 클리브랜드, 피츠버그, 세인트루이스 이런 데들도 대체로 인구가 절반씩 줄어들었죠. 다른 도시들도 이제 쇠퇴를 했고 이게 미국 전체에 타격을 입은 탈산업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바로 죄송합니다. 이걸 바로 이제 러스트벨트다 그럽니다. 러스트벨트란 말은 RUST. BELT, RUST는 쇠, 우리가 쇠가 있으면 쇠가루, 그냥 쇠가루가 아니라 쇠 녹을 가리키는 게 러스트죠. 이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도시들은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멤피스 이런 도시들인데 탈산업화 현상, 즉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사라짐으로써 도시가 쇠퇴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1950년대 이후에 도시의 성장과 쇠퇴를 이야기할 때는 제일 먼저 거론되는 요인이 바로 이 탈산업화 현상입니다. 탈산업화 현상이 첫 번째다. 먼저 그걸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1번 탈산업화 현상. 1950년대 이후에 도시의 쇠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현상이 탈산업화 현상이다. 산업구조가 재구축되면서 또는 여러 가지로 바뀌면서 일어난 현상이죠. 그에 뒤따르는 요인이 교외화, 서브어번으로 나가는 SURBAN, 서브어번, 교외로 나아가는 현상은 1945년 이후로 눈에 띄게 성장했다. 1945년, 대체로 이때 이후로, 1945년, 1950년, 뭐 이때부터 탈산업화와 교외화 현상이 눈에 띄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접어들면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교외 지역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스트벨트처럼 탈산업화와 교외화 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굉장한 성장세를 보인 것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러스트벨트하고 대조적인 지역이죠. 그 지역들이 바로 선벨트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햇볕 할 때 해, S-U-N, 선벨트. 미국 남부와 남서부를 아우르는 선벨트 지역. 캐롤라이나 북부 경계선부터 애리조나 북부 경계선인 남부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남부와 남서부,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있고 그러죠. 선벨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임금이 낮고 세금이 적으며 강력한 노동조합도 없는 데다 몇몇의 경우에는 첨단 기술 산업의 등장으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이 갖추어진 이 도시들. 지난 7월에 읽었던 직업의 지리학에서 많이 거론되었던 도시들이죠. 거기서 나온 얘기하고 이거하고 좀 겹쳐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샬럿, 댈러스, 샌디에이고 이런 것들이 인구가 좀 반대로 저쪽은 50%에서 60%가 줄어들었다면 이쪽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에는 1950년에서 2010년 사이에 334,387명에서 130만으로 거의 100만 명이 늘어난 셈이죠. 100만 명이 불어났다. 이거 적지 않은 수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난 러스트벨트와 선벨트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도시의 성장과 쇠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벨트와 러스트벨트. 예. 미국 얘기를 좀 미국 시각을 좀 벗어나서 이제 미국에서 벗어나서 과거 식민지였던 도시들의 성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발 도상국의 도시화. 이거는 20세기 후반과 그 이후에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도시들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상하이죠. 상하이, 중국의 상하이. 이런 도시들은 거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대 도시가 되었는데 이런 개발 도상국의 대도시가 성장하는 데는 몇 가지 이것에 개입된 요소들이 있는데 첫째가 말 그대로 자연적인 인구 증가죠.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시골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었다. 사실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는 시골에서 도시로 와서 늘어나죠. 지금 현재 한국은 노령화가 진행되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방의 노령화가 진행되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시골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절대 인구 자체가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유입이 되면 많은 지방 도시들이 또는 군 단위의 읍촌락들이 이제 소멸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역사의 큰 흐름으로 보면은 그냥 한 줄로 처리되는 것 같지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참 복잡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이 산업이 성장해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먼저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와 시골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있고 그리고 다른 인자들도 있는데 교육과 대중매체 교육과 대니 교육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셋째 요인으로는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된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에 사는 일에 부정적인 면과 단점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죠. 그래서 질병과 가난과 극심한 불편, 불안 이런 도시들 또는 도시 안에서도 빈민지대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에 2006년 영향력 있는 사회 비평가이자 이론가인 마이크 데이비스는 슬럼으로 뒤덮인 지구에 대한 심판을 요구했다. 이 사람이 돌아다닌 곳은 방콕, 베이징, 다카, 이스탄불, 카라치, 상하이, 아프리카의 카이로, 나이로비, 라고스, 루안다, 킨샤샤, 라틴 아메리카의 멕시코 시티, 보고타, 카라카스, 상파울루, 리오데자네이로, 레이저네이루,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사례를 수집한 다음에 슬럼으로 뒤덮여 있다. 대충 찍어낸 벽돌과 집, 재활용 플라스틱, 시멘트 블록, 버무려진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진 도시 속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슬럼에 거주하는 100억의 도시민 그랬습니다. 100억의 도시민, 100억 명의 도시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10억 아닌가요? 이 책에서는 지구 인구가 100억인가?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돈이 100억이라면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이런 슬럼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기초가 허물어진 건물들 그리고 깨끗한 물이 부족하다는 것 하수 처리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공기의 질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 게다가 중국의 도시들은 점점 늘어나는 자동차와 다른 원인들로 발생한 과도한 스모그의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미 합중국에서의 도시의 성장과 쇠퇴 사례들을 보고 그 다음에 식민지 한때 미국과 유럽의 식민지였던 지역에서 도시들이 개발도상국이 되면서 도시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리고 그 도시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이라는 동기를 부여하며 그러한 발전이 일어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가 거둔 승리에 찬사를 보냈다. 아, 에드워드 글레이저 이 사람이 쓴 책은 도시의 승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시의 승리, 도시는 어떻게 인간을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었나를 다루고 있는 도시의 승리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사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가 저는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 도시에 살지만 도시 아닌 곳에 살기도 좀 어려운 인간이긴 하지만 글쎄요. 승리했다기보다는 아유 그냥 도시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는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사람이 쓴 책은 다른 건 읽어봤어요. 알베르토 알레시나라는 사람과 함께 에드워드 글레이더가 공저한 복지국가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건 참 고날만한 책입니다. 복지국가의 정치학. 말 나온 김에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여기에 등장했길래 아, 이 사람 복지국가의 정치학 그 저자지 공저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거론을 해둡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복지국가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205페이지를 보면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 거주민들이 고안해낸 발명품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가 이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찬사를 보낼만한가? 뭐 찬사. 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다가 뉴욕이나 또는 시카고 그리고 워싱턴 DC 이런 도시들은 지금 쥐떼들이 그냥 완전히 만연하기 시작해서 심각한 문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를 가리키는 레트라는 RAT라는 단어와 지구의 종말을 가리키는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APOCALYPSE,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성한 레트포칼립스라는 쥐떼들에 의한 종말이랄까요? 이런 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쥐가, 도시는 쥐가 살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이 기사에 따르면 쥐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6번을 출산하는데 한 번에 최대한 12마리를 새끼를 낳는데요. 그런데 그 새끼들이 태어난 지 9주, 그 9주가 지나고 나면은 또 교미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쥐 두 마리가 1년에 1250마리로 번식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쥐 두 마리가 3년만 지나면 4억 8200만 마리로 번식한다. 한 마리도 안 죽고 죽는, 이제 이게 번식을 계속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겠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쥐떼들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 저 뉴욕이나 시카고나 워싱턴 DC 같은 대도시들은, 아, 이 도시의 승리가 아니라 이제 쥐떼의 승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도심 재생 산업, 도시 재생 산업 사업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중심 지역이 슬럼화되고 예전에는 이제 반들반들했던 지역들이 슬럼화되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곳들에서, 그곳들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정책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에 보면 이제 지방 정책도 있지만 도시 정책들은 지금 현재 글쎄요, 서울이란 도시는 서울에 뭐 정도 600년이니 뭐 이런 행사도 있었습니다만은 서울이란 도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된 게 이제 3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서울도 한 번쯤은 사이클이 돌아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 되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자, 도시 문명의 꽃이라고 하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제8장 희망과 합렬이 공존하는 곳, 원서의 제목으로는 도시의 쇠퇴와 성장, 1950년 이래로의 도시의 쇠퇴 성장, 이 부분을 오늘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1장부터 읽기 시작하겠는데,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게 이제 7개 챕터가 남아있는데, 한꺼번에 뭐, 한 번에 한 챕터를 읽는 건 좀 지나치게 많은 그 비중을 두는 것 같고, 한 번에 2개 내지 3개 정도의 챕터씩을 읽어서,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읽으면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책을 읽을지는 또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책 읽기 20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